이렇게 초대받아서 오신 우리 손님들 또 환영합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지난주에 오셨고 또 이번 주에 오셨거나 아니면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손 한번 잠깐 흔들어 보실래요? 이렇게 손.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모르시는 곡이더라도 같이 좀 함께 흥얼거리시다 보면은 또 이렇게 젖어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같이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계신사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계신 사랑하는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닥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계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닥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계신 사랑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계신사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계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닥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계신사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닥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계신사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닥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계신 우리 한 번만 더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닥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계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닥 그보다 깊고 우주 오오오오오 계신 사랑 한 번 더 오오오오오 계신 사랑 할렐루야
평안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죽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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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 여러분 찬양하실 때 한번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래요. 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단지 평안이 아니라 이렇게 꼭 끌어안으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그렇게 예, 한번 다시 찬양해 볼게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이 사랑을 너에게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합니다. 세상이 죽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평안 평안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가라 주의 사가라 예수 사가라 사랑을 오신 분들 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좀 축복하면서 이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 서로 좀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
우리 옆에 사람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으시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뒤에 계신 분이랑 한번 손잡아 볼게요.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옆에 사람들 다시 한번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1분단에 계신 분들 같이 좀 바라보시면서 평화 1분단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
우리 2분단에 계신 분
평화
2분단
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3분단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우리 4분단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2층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모두를 향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박수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하지라.
축복하지라.
잘 오셨지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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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코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이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이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그래도 꽤 쌀쌀한데 이런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홍익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시고 또 오신 분들 네, 큰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홍익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영걸 목사라고 합니다. 온 홍익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대신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정채봉 씨는 만남에는 네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선 같은 만남, 처음에는 신선하지만 얼마 안 가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꽃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하지요. 처음에는 화려한데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만남도 있다고 합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도 있다고 하지요.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만남도 있다고 합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은 상처를 감싸주고 서로 눈물과 땀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갈수록 좋은 만남, 만날수록 행복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여러분들 정말 갈수록 좋은 만남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날수록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복된 만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가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한테 사랑합니다. 갈수록 좋은 만남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를 저희는 정성껏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평생 잊지 못하는 감동의 시간 또 기쁨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가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대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흩어져서 바쁜 일상을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전으로 불러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모든 과실이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이때에 생명잔치, 행복한 초대, 환영주의를 맡게 하셔서 그동안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고 초청한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최영골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새 가족분들과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시는 복음의 음성을 통하여 결단하고 변화받는 복된 예배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사 만나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제는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하여 구원의 인생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초청잔치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한 섬김의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주님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 나라들 백성들마다 긍휼히 여기사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전쟁은 멎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병마로 신음하는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일으켜 주시고 일터와 진학, 인생의 진로를 놓고 갈등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로 가득한 고백되게 하옵소서. 생명이요 구원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을 하나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 그죠? 너무 당연하니까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 네,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 의문점,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 좀 다녀보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의문 때문에 또 나도 예수님 좀 믿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자꾸 발목을 잡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의문에 관해서, 즉 예수님에 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들을 다섯 개로 모아서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인가요? 꾸며낸 이야기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역사적 사실이에요? 어떻게 잘 아세요? 세종대왕은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간증 있죠? 예.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 중요한 순서를 하나 빠뜨렸어요. 네, 영상도 있고 네 간증문 듣겠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너무 준비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걸 빨리 나눠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급했어요. 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결정들. 그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결정은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결정이 아닐까, 하나님 만난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정정희 집사님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이 있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교회 정정희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와는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나 교회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의 홍익교회인 홍익교회 아니 지금의 우리 교회인 홍익교회에 나오기 전에 저는 화성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직분자의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고용한 분이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길 바라면서 일요일에도 그 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해서 화성에 8시에 도착하고 그 가정에서 1시간 일을 한 후 저는 그 교회에 9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오후 9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중과 주말에 열심히 일했고 일을 하기 위해 교회도 믿음 없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1년 정도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동창회에 나간 남편이 전남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급히 화성에서 광주로 가서 남편을 보니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멀쩡했던 남편이 의식도 없이 산소호흡기로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광주를 오가면서 열심히 면회했습니다. 남편이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귀는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더라 사랑해라고 말하면 남편이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간호했지만 남편은 17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택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 중에 우리 동네 통장이요 홍익계 권사이신 김경화 권사님께서 문상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의 방문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홍익계 성도도 아닌데 권사님 봐주신 것이었습니다. 홍익계는 권사님의 권유로 행복한 초대에 한번 간 것뿐인데 제 소식을 들으시고 그 멀리까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한편 장례식을 마치고 화성에서 조금 더 일을 하면서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일을 그만두면서 교회도 그만두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지쳐서 쉬었습니다. 쉼을 가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남편을 의지하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살았는데 이제 남편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저는 너무도 막막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암울한 시간을 보내며 답을 얻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던 그때 불현듯 아 맞다 홍익교회가 있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겨우 한번 홍익교회 갔을 뿐인데 그 상황에서 홍익교회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둠을 박차고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교회에 가니 저를 일해 주셨던 김경화 권사님이 깜짝 놀라시며 두 팔을 벌리고 저를 받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도 너무도 반갑게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일 때문에 다녔던 화성의 교회와는 분위기가 너무도 달라서 낯설었습니다. 그러한 한달을 받으니 딴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홍익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저를 반겨주고 환영해 주시는 것이 조금은 낯설고 창피했지만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둡고 막막했던 제 마음에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빛이 임하는 것 같아서 교회에 오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당 밥도 너무 맛있어서 교회 가는 것이 늘 기다려졌습니다. 홍익회 출석하면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새가족 교육 1대1 양육, 제자훈련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훈련 받았습니다. 배움이 적어서 훈련 받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식이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배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덜 알아가게 되었고 큐티 나눔을 통해 은혜가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서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던 제 얼굴, 늘 인상을 찌푸렸던 제 얼굴에 어둠이 사라지고 웃음과 여유 그리고 미소로 활짝 꽃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쏘아붙이는 말투도 이내 오해도 많고 다툼도 있었는데 부드러운 말투로 바뀌어서 그러한 오해와 다툼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제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제가 바뀌고 싶어서 바뀌었다기보다는 홍익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이 저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김경화 권사님을 비롯한 홍익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초대에 초대받아서 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동구에는 홍익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힘들고 지친 일들이 많이 있거나 어둡고 막막할 때 홍익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 또한 행복한 초대를 통하여 홍익교회에 정착했기에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제 시간이 왔습니다. 네, 얼마나 이 자리에 서고 싶었으면 제가 그렇게 빨리 올라왔겠습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 혹은 예수님만 만나보고 싶다라고 믿고 싶다라고 말하지만은 항상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풀리지 않는 궁금함, 의문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앞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인가, 꾸며낸 이야기인가 라고 질문했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의문점, 질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역사적 사실이죠. 그죠? 그럼 세종대왕은 역사적 사실입니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예, 역사적 사실이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을 우리 만난 적은 없죠. 아, TV에서 만난 거 말고요. 이 TV에서 만난 거 말고, 영화로 본 거 말고, 진짜 만난 분은 없죠. 그죠? 예, 우리는 세종대왕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다. 세종대왕이 실제로 있었다. 그렇게 우리 믿고 있습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하죠? 예. 책에 나오는데 맞아요. 기록입니다. 기록.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여러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살았구나.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살았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관한 기록도 여러 가지 역사책에서 많이 나옵니다. 역사책에서 많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는 역사가 유명했는데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게 유명했는데 로마 역사가 중에서 타키투스라든가 수에토니우스 이런 학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도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라 불리는 지혜로운 자가 있었다. 그의 행위는 선했고 그는 고결하신 분으로 알려졌다. 많은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해 죽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제자의 신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진 지 3일 후에 그들에게 다시 나타났고 그래서 예수는 살아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예수는 아마 예언자들이 기묘자라고 말하였던 메시아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라든가 플라이니 더 영스라든가 또 사모사탄의 루시안이라든가 여러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예수를 현명하고 고결한 자로 여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여겼으며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추종자들의 교훈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밖에 있는 일반 역사 기록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실존했던 분이구나 알 수 있죠.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살았다는 중요한 증거,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허구적인지 아닌가, 허구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분들은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확한지 완벽함에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역사에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고 역사적 증거가 많은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살았던 분이라는 소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성인, 4대 성인 훌륭한 네 분을 꼽자면 누구를 꼽습니까? 보통 마오메시나 간디나 또 석가나 공자 이런 사람들을 4대 성인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선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죠? 간디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공자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석가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마오멧이나 석가나 공자처럼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여러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탄생의 비밀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태어납니다. 남자와 여자 중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사람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인 마리아와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났습니다. 여자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분명히 사람이지요. 그죠? 그리고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완전한 사람으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고 과학이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독감이 걸렸다고 합시다. 가족 중에 독감이 걸렸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감기가 독감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독감이 나을까요? 아니죠.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명령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시각장애를 고치셨고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가 심해서 배가 난파되려고 하자 명령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물 위로 걸어오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흔히 학자들이 말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 화학 반응의 법칙, 부력의 법칙 등 과학적 법칙을 넘어서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중요한 증거가 바로 부활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묻힌 후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과학적인 증거가 너무나 명확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확신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히 떠나버린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단지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감정하신 우리 정정희 집사님도 하나님을 만났더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 표정이 먼저 바뀌더라. 그죠? 항상 찡그리며 지은 얼굴이 밝게 바뀌더라. 툭 쏘는 말투가 바뀌더라. 그죠? 표정이 변하고 말투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초청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정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석가나 마오메시나 공자나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계세요. 예. 전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를 잘라 죽이는 단두대, 그죠? 매달아 죽이는 교수대, 그리고 약물이나 각가지 방법으로 죽이는 사형털이 있고 작두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기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기구들을 집에다 두고 차에 두고 날마다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여러분 단두대 하나 집에 갖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목매달라 죽는 교수대를 집에다가 두고 묵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역적죄와 같은 중죄인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형벌입니다. 죄수의 몸을 십자가 형태의 나무 기둥에 못 박습니다. 좌우 팔을 벌려서 왼쪽 오른쪽 손목에 못을 박고 발목을 두 개 겹친 다음에 또 못을 박아 매달아 둡니다. 목이 말라서 죽든지 배가 고파서 죽든지 짐승이 와서 뜯어먹어 죽든지 간에 죄수가 뼈에 못을 박은 그 고통, 그 못 세 개에 온몸이 매달려 있는 고통을 살아있는 한 끝까지 맛보다가 죽게 만드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십자가가 교회 종탑마다 예배당 앞 가운데마다 가정마다 방마다 책상 위에 목걸이 귀걸이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의 몸에다가 십자가를 올려두면 병이 나을까요? 십자가를 손에 들고 있으면 귀신이 도망갈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귀하고 소중히 여길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법 집행 실수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여러 차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이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잊지 않으려고 교회 곳곳에 또 집 곳곳에 자동차에 몸에다가 지니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해본 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명령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지금 다시 만날 수 있느냐? 나는 이런 황당한 거짓말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체장애자, 각종 불치병조차 고칠 수 없는 자라면 왜 믿겠습니까? 나와 아무런 차이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예수를 왜 믿겠습니까? 갖가지 질병과 고통을 당한 사람을 전혀 도와주지 못하고 말로만 위로하는 자라면 그 사람을 왜 믿겠습니까? 물 위를 걷지도 못하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예수님이라면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후 영영이 썩어 없어지고 사라져버렸다면 그런 사람을 왜 믿겠습니까? 그냥 좋은 말 몇 마디 하고 죽었다면 그 정도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똑같은 사람을 왜 믿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내가 할 수 없는 물 위로 걷는 일을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를 명령으로 잔잔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기도에 응답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즉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게 생각하자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신문을 펼치면 온갖 범죄들이 가득합니다. 각종 폭력이나 거짓말, 살인, 전쟁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욕심과 거짓과 교만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만 해도 정직하게 내 자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각종 욕심이나 거짓이나 교만이나 악독함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거짓과 교만과 악독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속에 초청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머리로 아는 것, 맞아 예수님 그런 분이지, 머리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셨던 분으로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믿는데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그래도 좀 주저가 되는 분들이에요. 나도 교회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도 뭔가 불안하고 의심이 되는 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옵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다섯 번째 질문 유형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즉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게 되면 첫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이러한 두 번째 변화는 우리 자신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미성숙해서 속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다 훌륭해서 그런 적이 없나요? 예. 아,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아이고, 내가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내가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겼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내가 좀 참고 절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런 후회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지요. 근데 결심해도 후회해도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게 되면 정말 변합니다. 정말 변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또 질투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우리 정정희 집사님도 그렇게 자신이 변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아름답게 변합니다. 꾸며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교회 다닌 사람도, 성경을 수없이 읽은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마음속에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게 되면 틀림없이 반드시 마음과 성품이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즉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목적지에 가장 빨리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은 가르쳐줍니다.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가르쳐주고, 내가 잘못 들었으면 거기서부터 빨리 가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아무리 헤매고 헤매고 또 헤매도 끝끝내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위험한 것을 알려주면서 대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지요? 우리는 5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때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갑자기 발생해서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종교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바른 것으로 응답받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다면 기도 응답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한 분이라면 셀 수 없을 만큼 기도 응답을 틀림없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즉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네 번째로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끝이고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직접 죽어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부활이 있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명백한 증거는 자연 속에도 많습니다. 씨앗을 땅에 묻어버리면 씨앗이 썩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씨앗을 땅에 묻어버리면 싹이 납니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만 들여다볼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정란 같은 경우에는 계란만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 알이 깨어나면서 병아리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지요. 병아리를 바라볼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바로 부활이지요. 예.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과학적인 사실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거부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예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환상을 봅니다. 천국의 환상을 보지요. 부활 후에 환상을 보지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저게 보이지 않느냐? 천국이 보이지 않느냐? 본인만 모르죠. 죽음을 앞둔 분에게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섯 가지 질문을 한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꿈에 낸 이야기가 아니라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실제로 살았던 분입니다. 두 번째 답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즉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변하여 정말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변합니다. 어떤 사람도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정희 집사님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해 주셨어요.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몸도 아프고요. 또 남편이 안 계시니까 외로워하시지요. 그러나 살아오면서 본인이 선택한 모든 선택 중에서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들이 많습니다. 잘한 결정도 있고 후회가 되는 결정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준 수많은 결정들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결정은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결정,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이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문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도 새 사람 되고 싶습니다. 새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살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약속에 의하면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면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아,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구나.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틀림없이 행복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저희도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조그마한 카드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 카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카드에 지금 작성해 주시고 필기구가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도와주시고요. 초청하신 분들은 카드를 다 작성하신 다음에 나중에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드를 작성하실 동안 홍익교회 성도님들은 광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오신 오이코스들은 우리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꼭 선물을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에 식사하시는데 지하문화관에서 식사하십니다. 오이코스를 모셔왔던 분들은 지하문화관에서 특별히 준비한 식탁에 식사하시고 다른 성도님들은 넓은 식당, 지하식당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는 특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김남순 원장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인의 금융, 경제 지식에 대해서 특강을 하시게 됩니다. 주식 투자는 어떻게 되는지 채권 문제 또 연금 문제 보험이나 대출 관리 또 재정 관리 신용 관리 가정 경제 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주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꼭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 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는 신청하신 분들만 줌으로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즐거운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 줌으로 신청할 때는 우리 교인들만 하기 때문에 질의응답이나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비사랑방지 교육 이번 주 화요일부터 진행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의 야유회가 10월 28일 날 출발합니다. 그리고 미자립교회 전도를 위해서 달력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봉투에다가 미자립교회 달력 후원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큰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영화부 꿈땅 부모의 날 10월 29일 날 중등부가 오늘 친구와 소풍이라는 파티를 고등부가 다음 주에 친구 초청 주일 우리의 찐 만남 네, 시간을 같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모네가 있겠고 또 일남순계 원례가 있겠습니다. 윤재택 성도님, 권효임 집사님의 장녀 윤영아 자매가 11월 4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큰 박수를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이따 나가실 때 우리 오이코스를 모셔온 분들이 먼저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리 순서를 잘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귀하신 분들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갈수록 좋은 만남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갈수록 좋은 만남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손을 이렇게 펼쳐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 좀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기로 한 모든 분들 예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예수님이 하시며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을 사랑하기에 온 힘도 하며 중보하며 축복한 홍익의 모든 군속들의 삶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저희들이 가진 것 또한 여전히 다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예물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간구를 담아 예물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한 손길들 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약속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초청하기로 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 온 우리의 모든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우리의 소중한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즐거워하는 홍익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